중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리는 삼바 축제가 가장 대표적이고 규모도 크기 때문에 그래서 브라질 삼바 축제 정식 명칭을 리오 카니발 저렇게 부르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요. 저 카니발이라는 말의 유래입니다. 차 이름이라고 생각하시지 말고요. 카니발이라는 말은 원래 까르네 발레 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온 것입니다. 까르네라는 것은 고기라는 뜻이고, 발레라는 것은 그만 혹은 안녕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카니발이라는 말이 원래 뜻이 뭐냐? 고기요, 안녕? 고기는 그만? 이런 뜻이에요. 고기요, 안녕? 고기는 그만? 이러한 뜻으로 부르게 된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요, 바로 기독교의 절기인, 우리가 지금 지내고 있지요? 사순절 전통과 관계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부터 기독교인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는 이 사순절 기간에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의미로 사순절 기간에 육식을 하지를 않았어요. 물고기, 육고기 당연하죠. 심지어 우유나 달걀로 만든 음식까지도 먹지를 않았는데 이와 같은 사순절 전통, 종교개혁 이후 지나치게 형식적인 거 아니냐. 이런 반성과 함께 개신교에서는 현재 상당 부분 없어지거나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브라질 삼바 축제 리오 카니발은 사실 어떤 목적으로 이게 시작이 됐느냐. 사순절 기간 동안 고기를 먹지 못하기 때문에 사순절 기간 동안 고기여 안녕이 되기 때문에 사순절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 고기를 충분히 먹어두자라는 그런 목적으로 시작된 축제입니다. 그러니까 사순절이 시작되기 전 며칠 동안 충분히 고기를 섭취하면서 육체적으로 준비하자. 뭘 준비합니까? 사순절 기간 동안 실천할 금식이나 절식을 육체적으로 잘 준비하자. 그런 목적에서. 그리고 사순절을 앞두고 영적으로 잘 준비하자. 그러한 목적으로 시작된 것이 리오 카니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요. 리오 카니발이 열리는 기간을 보면 항상 그렇습니다. 해마다 사순절이 시작되는 제의 수요일 전날까지 4박 5일 동안 진행됩니다. 올해도 2016년 사순절이 시작되는 2월 10일 전날까지 2월 9일까지 5일 동안 리오 카니발이 진행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브라질 삼바 축제 리오 카니발의 현장을 가보면 어떤 모습이 보일까요? 예. 조금 전에 앞서 말씀드렸죠? 삼바 축제의 하이라이트. 예. 대형 퍼레이드다. 근데요? 삼바 축제의 하이라이트인 대형 퍼레이드에서는요, 보이십니까? 저기 왼쪽에 있는 것처럼 대형 십자가, 무지무지하게 큰 십자가가 반드시 등장합니다. 그 십자가가 거리를 쫙 행진해요. 그리고 저 퍼레이드에 참여하는 사람들 중에 꽤 많은 사람들이 저기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십자가 장식으로 자기를 치장하거나 혹은 성경 모형을 들고서 행진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저기 모인 사람들이 사순절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 카니발의 원래 목적이라는 것을 알고서 저렇게 십자가 장식으로 치장하거나 성경 모형을 들고 행진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사순절 준비라는 카니발의 본래의 목적과는 전혀 관계없이, 그죠?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순절을 준비한다는 본래의 목적은 잊어버린 채 세상적인 문화로 변질돼 버린 리오 카니발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 역시 우리들의 신앙을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신앙인지 아닌지, 우리의 신앙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실천하는 신앙인지 아닌지, 반드시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적인 실천은 무엇인가? 특히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실천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화면 통해 본문 1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인 요엘서는요, 요엘 선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예배,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신 것 같은 아주 매우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지금 읽은 저 본문 12절, 요엘서 전체의 내용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이 가장 강하게 나타나 있는 대목입니다. 자, 보세요. 본문 12절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께서 간절하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어떻게 하라? 내게로 돌아오라. 여러분,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게로 돌아오라. 무슨 뜻입니까? 내게로 돌아오라는 것은 너희 자신을 돌아보라.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말씀을 거울 삼아 너희 자신을 돌아보라. 그런 뜻이. 특히 본문 13절, 저 다음 13절을 살펴보면 내게로 돌아오라는 이 말씀이 더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떠한 실천을 가리키는 것인지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다 같이 화면 통해 본문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그렇습니다. 본문 13절에서는요, 내게로 돌아오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실천하라는 것인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뭘 찢으라고요? 마음을 찢으라. 일단 이 옷을 찢는다, 옷을 찢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죄를 뉘우치는 행위, 회개하는 행위.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옷을 찢는다, 옷을 찢는다, 이 코로 뭐 옷을 찢으면 그 반드시 회개, 옷을 찢으면 반드시 죄를 뉘우침, 공식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본문 13절에서 옷을 찢지 말라, 이 앞에만 보고 아하, 그럼 우리는 회개할 필요가 없겠구나,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은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뜻 아니겠지요. 강조점은 뒤에 있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철저하게 회개할, 진실되게 회개해야 한다. 겉으로만 드러나고 말아버리는 형식적인 회개, 피상적인 회개가 아니라 마음 중심에서 우러나는 진실된 회개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하나님께서 간절하게 원하시는 것 분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그리고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 삼아 너희 자신을 돌아보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 삼아 너희 자신을 돌아보며 마음 중심으로 진실되게 회개하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원하고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는 말씀, 회개하라는 말씀을 들으면 거부 반응을 일으키거나 부담을 느끼면서 회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돌아보라는 말씀, 회개라는 말씀, 그 말씀을 들으면 듣자마자 그냥 무조건 고개를 돌리고 귀를 닫고 마음까지 닫아버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하지만 교우 여러분, 감리교의 창시자 웨슬리의 말처럼 회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커다란 은혜의 장입니다. 회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커다란 은혜예요. 왜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 삼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마음 중심으로 회개하면 이전에 경험할 수 없었던,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더욱더 큰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 삼아 나 자신을 돌아보며 마음 중심으로 회개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무엇을 고치고 무엇을 바꾸어야 하는지 깨닫게 됩니다. 나의 삶 속에 암세포처럼 도사리고 있던 죄악의 씨앗들, 이전까지는 잘 몰랐던, 잘 깨닫지 못했던, 잘 안 보이던 그러한 죄악의 씨앗들이 무엇인지 보입니다. 발견됩니다. 그리고 제거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나의 삶을 가로막고 있던 어둠의 장벽들 넘어설 수 있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어집니다.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는 나의 심령의 그릇이 어그러지고 삐뚤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셨던, 이미 예비해 놓으셨던 수많은 복들을 받아 누리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 삼아 자신을 돌아보며 마음 중심으로 회개하면, 잘 들으십시오, 내 마음의 이 심령의 그릇이 온전하게 회복됩니다. 삐뚤어지고 어그러졌던,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담지 못했던 이 내 심령의 그릇이 제대로 회복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나에게 예비해 주신 그 복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왜 복을 안 주시느냐? 안 주시긴요. 주셨는데 못 받은 거지. 회개를 통해서, 진실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그 복을 우리 심령 속에 제대로 담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 더욱더 큰 은혜의 장이 되는 겁니다. 러시아의 3대 문호 중 한 사람인 죄와 벌의 작가 도스토옙스키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곳으로 세 곳을 꼽았다고 합니다. 첫째, 군대. 둘째, 병원. 셋째가 좀 의외예요. 감옥을 꼽았습니다. 어째서 감옥을 꼽았나? 약간 이제 의외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실제로 이 도스토옙스키의 삶을 보면 시베리아 형무소에서 4년 동안 유배 생활, 4년 동안 형무소에서 살았어요. 그 4년의 세월이 그가 남긴 작품들의 자양분이 되었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도스토옙스키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군대와 병원과 감옥은 나에게서 거울과 같은 곳이다. 그곳에서 나는 나 자신을 새롭게 볼 수 있었고 나의 잘못과 미숙함을 깨달을 수 있었다. 그로 인해 한 단계 성장하고 성숙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 나를 돌아보며 반성하게 만들어준 그곳에서의 경험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도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실천,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말씀을 거울 삼아 나 자신을 돌아보며 마음 중심으로 진실되게 회개함으로써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욱더 큰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 거룩한 삶을 실천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이 꼭 실천해야 하는 것,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하는 것, 그게 바로 거룩한 삶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자, 다 같이 화면 통해 본문 15절로 17절 요약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시온에서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그렇습니다. 지금 읽은 저 본문 15절로 17절의 핵심, 핵심 한마디로 거룩한 삶을 실천하라. 조금 더 설명 덧붙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거룩한 삶을 실천함으로써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라, 하나님을 나타내라, 이것입니다. 학자들은요, 저 15절로 17절에 담겨진 이와 같은 핵심, 이와 같은 메시지가 마태복음 5장 13절 이하에 나오는 예수님의 메시지, 뭡니까? 소금과 빛, 빛과 소금이라는 예수님의 메시지와 일맥상통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한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거룩한 삶의 실천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거룩한 삶을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일단 거룩이란 말, 이 거룩이란 말의 의미부터 살펴보면 거룩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카도시라고 하는데 이 카도시란 말은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방송실 화면 주십시오. 자, 카도시, 거룩이란 말은요 구별이라는 의미와 떠남이라는 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별, 예, 구별이라는 말 다르다 그런 뜻이, 떠남이라는 것은 분리하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무엇과 다르다는 것이고 무엇으로부터 분리한다는 것일까요?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죄로부터 분리해야 한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 이 말입니다. 마치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가 세상 사람들이 다 악하고 다 비뚤어진 삶을 살아, 전부 다 더럽고 음란한 삶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그래도 노아는 흔들리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산 것처럼 오늘날 우리 역시 마찬가지. 오늘날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 역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은 죄로부터 분리하기 위해서, 죄악된 길에서 떠나기 위해서, 죄악의 자리에서 멀어지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거룩이요, 거룩한 삶의 실천입니다. 최근 작년부터 이어져온 이 아동학대 사건 중에서, 물론 모든 사건이 충격적이었지만 그 중에서 특히 우리들에게 더욱더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목사인 친아버지가 중학생 딸을 학대하고 폭행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입니다. 사망한 자녀의 시신을 1년 가까이 집안에 두고서 태연하게 생활했다라는 기사를 딱 접했을 때 더 이상 뭐라고 할 말이 없었어요. 아니 그러면 자기 딸을 죽인 목사가 그 상태 그대로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하고 그 상태 그대로 신학교에 가서 강의를 했다는 말인가? 정신이상자도 아니고 외국 유학까지 다녀올 정도로 똑똑하다는 사람이, 그것도 목사가 어떻게 저럴 수 있는 거지? 여러분 모두 이와 같은 심정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렇게 참담한 사건을 바라보면서 우리들 그리스도인들 거룩한 삶을 실천해야겠다는 결단과 의지를, 저런 사건을 보면서 오히려 더욱더 거룩한 삶에 대한 결단과 의지를 더욱더 분명히 해야만 합니다. 창피해서 고개를 못 들겠어요. 어디 가서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다고 밝히지를 못하겠어요. 세상에 이단 사이비도 아니고 멀쩡한 목사가 자기 자식을 때려 죽이다니 도대체 창피해서 못 살겠어요. 예, 맞습니다. 저 역시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창피함.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모습으로, 다른 모습으로 살아야 하고 죄로부터 멀어지는 모습을 살아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패역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이러한 사실이 정말 몸서 지쳐지게 몸서 잊혀지게 부끄럽고 창피한. 하지만 부끄럽고 창피한 심정으로 고개만 숙이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가져야 할 모습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거룩한 삶의 실천을 포기하거나 멈춰서는 안 됩니다. 더욱더 철저하게 최선 다한 우리들의 거룩한 삶의 실천을 통해서 저와 같은 참담한 사건으로 실추돼버린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하나님의 명예를 원래 자리로 되돌려 놓아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 죽음을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 우리가 반드시 실천해야 할 모습입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교우 여러분, 사순절을 보내면서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이 해야 할 우리들의 실천사항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 삼아 나 자신을 돌아보며 진실되게 회개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 세상 속에서 힘들지만 그러나 더욱더 철저하게 최선 다하여 거룩한 삶을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고래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은혜와 깨달음을 주시니 진실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저희 모두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 죽음을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실천사항을 잊지 않고 충실하게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삼아 나 자신을 돌아보며 마음 중심으로 회개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욱더 큰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세상 속에서 철저하게 최선 다하여 거룩한 삶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를 나타내고 드러내는 저희 모두가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